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빨리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짚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 일곱 천사 각각 자기 손에 든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을 차례대로 불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좀 직선적인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떤 주제의 반복성이 있다는 것 마치 그림 한 장 한 장을 보듯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인을 떼는 일이든 아니면 나팔을 부는 일이든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보실 대접을 쏟는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세상은 아주 뒤숭숭해집니다. 세상에는 전쟁 또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이미지들이 읽는 분들에게 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난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좀 집약점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의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애굽에 이집트에 부어졌던 열 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구약 교회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불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거기에 재앙이 쏟아질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이제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괜찮겠다. 애굽을 참 뒤집어 놓았던 열 가지 재앙이 지역적인 재앙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에 지역적으로 임한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지역적인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재앙은 우주적 재앙이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 교회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재앙과 우주적 재앙, 뭐 그게 스케일의 차이죠. 요즘에 그 일기의 변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참 많은 그런 좀 재앙들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특별히 이 산불 또는 그냥 벌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와 풀들이 그냥 뭐 하염없이 타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 그 일기 채널을 보니까 그 요새는 앱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불이 지금 펄펄 막 엄청나게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어제 그림에 보니까 시드니가 연기로 뿌옇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냐면은 글로벌 크라이시스다, 글로벌 디자스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그러한 재난이 아니라 이 재난의 스케일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야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도 아마 그런 영향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원자로가 있었고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닥치는 겁니다. 재앙이 굉장히 심각하게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요. 9장 6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도 허락되지 않은 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도 불편하고 뭐 죽으면 또 끔찍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어쨌든 끝까지 자기 나라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모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이게 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부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죠? 자, 우리 읽은 10장 1절 바로 앞에 가면요.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자기 식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여러 규율들이 여기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자기의 우매한 방법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절하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돈에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 똑같은 환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임시적으로는 잠시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좀 약간 정신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럴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돌아갑니다. 마치 컴파스를 한번 흔들어도 이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 잡는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세상은 어떠냐면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저주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리닝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한테 어떤 좀 상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참 축복이지만 놀라운 복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뭐 그 상처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아주 기본적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군데군데 교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하다가 1절, 2절, 3절 부르다가도 간주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4절 부르잖아요. 마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간주 같아요. 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섯 번째까지 불고 나서 간주하고 일곱째 나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를 하는데 그 간주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비껴갈 수 없는 본문이 7장 본문이기 때문에 7장 본문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네, 7장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증거이니까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7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가는 도중에 10장 11절이 있듯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14만 4천의 교회입니다. 14만 4천. 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에서 많이 넘어져 가지고 또 이단자들이 이렇게 그런 참 이상한 번역, 이 해석들을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 14만 4천 이 인바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저는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여러 겹으로 그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노예들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인을 받아요. 그 주인의 인을.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의 것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밑에 쭉 보면 한 지파당 12,000명씩 개수가 됐어요. 12지파로. 그러니까 이게 12이라는 숫자예요. 결국 12이라는 숫자의 멀티플인데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구약의 열둘은 열두지파고 그 열두지파로 대변되는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열두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신약교회. 그래서 24장로의 의미도 우리가 교회로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총철어서 우주적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그런 의미고 각 지파마다 12 타임스 천입니다. 1000. 그러니까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에 아주 정확한 문자적 의미를 두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곁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민수기 1장의 이미지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을 통해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계수죠. 열두 지파를 계수하는 걸 보면 열두 지파를 계수할 때 다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한 60만 정도가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군이라고 불러요. 이 60만 대군이에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죠. 현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람 그 모든 그 민족 단위가 다 군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60만을 했는데 여기는 14만 4천입니다. 숫자적으로 더 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질서정연합니다.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계산이 돼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 개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전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투. 이건 전투의 이미지예요. 이건 민수기 통해 봐야 돼. 그러니까 12지파를 그런 의미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하는 집단으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인을 받고 세상과 함께 싸웁니다. 14만 4천이. 근데 이 전투적 교회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이제 조금 앞뒤를 이제 좀 이렇게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결해서. 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투적 교회고 또 하나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게 아주 신학적인 프레임이지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전투적 교회, Church Combatant 이렇게 불러요. 전투적 교회.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이것은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워요. 지금 현재 교회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가 안에서 이렇게 막 스스로 투쟁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의 것과 또 세상의 역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적 교회의 이미지가 여기에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현세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젠가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14만 4천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언젠가는 이 14만 4천으로 대면되어 있는 이 전투적 교회가 완전히 모든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쉴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열두 지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열두 지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인을 빼요. 레위인은 성막과 성전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상 열두 지파하고 계산이 안 되고요. 한 지파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아들로 대변되는 이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지파죠. 여러분 다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뤄가서 열두 지파가 다시 돼요. 근데 이거 읽으셨죠 여러분? 예, 이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숙제해왔죠? 그러면은 보이는 눈초리가 약간 보여서 잠깐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열두 지파의 이름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므낫세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여전히 그 두 지파가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레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면. 그러면 열세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 지파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그 단 지파에 대한 해석은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그 야곱이 말이죠. 열두 아들을 그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에 왔을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에 대해서 얘기를 너는 길 위에 뱀이다 그랬어요. 길 위에 있는 독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을 탄 자가 지나갈 때 그 길로 지나갈 때 네가 이 뱀이 말굽을 물 것이다. 말의 힐을 문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그러면 그 위에 말을 타고 있는 자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단지파에 대해서. 딴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의미가 굉장히 음산해요. 이상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지파를 이단과 연결시켜요. 아, 단지파는 이단적 그러한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사가 너무 애국적인 분이라서 하는 말이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단군이 곧 단지파, 이 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좋은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버리시고요.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근데 그때는 정말 진심했어요, 우리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고 헤어졌는데. 근데 이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열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하나가 이단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다 자기 따르게 못하고 한 사람이 이탈한 걸 보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이 있는데 바깥과의 싸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 요소와의 싸움도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천상의 교회죠. 여기에 이제 7장 9절에 정말 9절, 10절 아주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계속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 더 이상 여기에는 이제 숫자를 세질 않죠. 예, 전투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성된 성취된 교회로 보여주는 거죠. 승리한 교회, Church Triumphant이죠. 그래서 이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세상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신옷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말이죠. 전투적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는 미래의 교회이고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미래 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이 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를 정의할 때 주일 공예배는 예배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으로 같은 찬양으로 천상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은 천상이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승리한 교회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돼서 전투적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다는 게 이게 꼭 미래에 대한 이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로 매주일마다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전투적 교회로 또 마음 잘 가다듬고 가야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이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0장과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인터루드인데요. 간주인데요.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중에 존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이 막 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예요. 무엇을 위하여? 선지적 사도적 교회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자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이 현세에 주어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에 보냄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첫 번째는 교회는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가? 무슨 근거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당하는 환난, 핍박.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승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좀 더 말씀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근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10장에 나온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근데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사가 내려오는데 대단한 천사예요. 이게 아주 힘이 센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작은 두루마리 책. 근데 이건 열려 있어요. 지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얼굴이 해와 같아요.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아, 1장에서 봤던 이미지하고 겹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것은 4장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이미지하고 또 겹쳐요. 그래서 아, 이 천사는 천사라고는 불리고 있지만 굉장히 좀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근데 저는 어떤 해석이 좀 마음에 드냐면 천사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요, 주님이었다면 이미 주님을 만났던 요한이 주님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주님이 왔다. 그렇게 안 했어요.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근데 여전히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그분에게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그 영광되심을 비춰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책을 들고 왔어. 근데 천사가 한마디를 할 때 뒤에서 일곱 번 천둥이 우르르 우르르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비밀스러운 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받아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버려둬라. 왜냐하면 중요한 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천사의 어떠한 그러한 이 좀 신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를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근거는 어떤 신비한 이적에 두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놀래킬 만한 어떤 그런 자체적인 힘의 어떤 교회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말씀에 있어요. 두루마리에.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뭐예요? 11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15절. 한 장만 넘기세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바로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킨다. 모든 세상 나라들,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이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고난과 환란이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닝풀할 거예요. 제가 엊그제에도 어떤 형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저렇게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인생에 벌어졌을까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제가 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놀래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비통한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안타깝다,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필이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세상의 나라의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나라가 오실 것이고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뭐 입이냐 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고 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bitter하고 sweet하고 sweet하고 bitter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정죄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달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이미지가 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미지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걸 먹었어요. 쓰고 단 이 두루마리를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나가서 전하라. 왜 에스겔을 보냈는가? 에스겔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의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상을 막 영향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세상이 교회로 점령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현세적 근거는 아니에요. 세상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현세적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교회가 축소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두세 명만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나라가 장차 보편적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 복음적 선지적 증거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현세의 교회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오늘도 EM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교회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에센셜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플러피한 종교를 사모하고 있다. 이게 현시대적 크라이시스인 것 같아요. 현시대적 위기. 뭐냐면 그저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그냥 모이면 그냥 좋고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디서 내가 좀 만족을 받을까라고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현세적 그러한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의 이미지하고는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돼요. 성경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기 위해서 아무도 교회를 우대하지 않고 박수쳐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짓밟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선지자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퍼퓰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플러피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한테 어필해서 그 사람들이 아, 참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네 정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헌신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당할 고난은 뭐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에게 지팡이가 지워집니다.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데 결국 이제 메저링 스틱이죠. 이렇게 그 사이즈를 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이 측량의 개념은 뭐냐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보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호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재건의 이미지입니다. 재건. 그러니까 스가랴 같은 데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재건할 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선지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이 측량하라는 말 속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선지적 공동체로 남으면서 투쟁하는데 교회가 어렵단 말이죠. 그 어려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바깥 마당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구약의 개념으로 가면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건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재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은 이방인의 뜰도 성전 전체의 큰 의미에서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걸 내줬단 말이에요. 세상에게. 그게 결국 뭐예요? 세상의 압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문턱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투쟁하는데 세상이 교회와 투쟁하는데 그 투쟁의 지점이 교회 문 앞바까지 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동안 지나가느냐.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그랬어요. 42달.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3절에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예언을 합니다. 선지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 날수가 1260일입니다.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계산이 빠른 분들은 42달은 3년 반이라는 걸 금방 계산했을 겁니다.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여기 등장하는구나.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것도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숫자예요. 3년 반. 그럼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3년 반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했을 때 저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투적인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전투적 교회의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세셨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시대적인 시간적인 어떠한 이 틀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3년 반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3년 반이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다니엘서의 이 투쟁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걸 더하면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에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코드로 계산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42달 또는 날짜로 계산하고 1260일 계산하려는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3년 반의 이미지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 때문에도 또 골치 아프죠. 누가 도대체 두 증인이야? 그 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이 두 증인도 문자적으로 두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증인의 개념이니까 이미 얘기한 대로 10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을 파송한 것의 연속이거든요. 이 두 증인은 곧 증인적 삶, 사도적 삶을, 선지적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둘이냐? 하나가 아니고. 그 이유는 증인은 반드시 두세 명이 돼야 되거든요. 혼자 증인을 해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라 그랬고 두 촛대라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스가랴에서에 보면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 두 감람나무 사이에 금촛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가 금촛대로 서플라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라고 누구를 그 명칭을 했냐면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두 유명한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누구예요? 모세죠. 예, 여러분 다 아세요. 이거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일대 투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래가지고 바알 신상 그 선지자들과 마지막 갈멜산에서 쇼다운이 있죠. 그 기간이 3년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3년 정도로.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내죠. 그게 바로 핍박받는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근데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야고보서 끝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3년 반이라는 포인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투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예, 근데 다 듣고 계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메시지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예, 끝나야 되니까. 끝은 있어야 돼. 종말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끝까지. 근데 가면서 디테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 이게 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이제 11장 7절에 이 무적행 아주 땅 깊은 곳에부터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교회와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더불어 교회를 향하여 이제 전쟁을 벌이고 싸운다. 여기에 이제 이 두 증인하고 싸우는데 이 짐승은 이제 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용이라는 존재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악을 대표하는 어떤 그 옛 뱀이죠. 뱀의 존재이고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게 참 너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그 반대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예 반대, 아예 딴판이면 적그리스도라고 안 그래. 근데 그리스도와 비슷해. 자꾸 흉내를 내. 근데 적이에요, 적.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파워풀해.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기보다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이 윌파워, 어마어마한 인간 승리, 어마어마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참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옛 습성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리파인돼야 돼. 내가 믿는 신앙이 오랫동안 굳어져버린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종교인가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어마어마한 종교적 인스퍼레이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은 이미 나중에 666이라고 밝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로마의 황제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참교회, 이 true church를 핍박하는 이 거짓교회, 거짓교회를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불렀고 그 거짓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지닌 이 리더십, 뭐 교황이죠.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다가 적었습니다. 아예. 오늘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아니면 현재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슈퍼파워의 리더, 그러니까 한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하나로 딱 떨어져 맞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겹겹으로 맞아요. 그게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멀티플한 이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의 교회에 또는 아니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또는 세상에서 이 굉장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반하는 그러나 나름대로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것이 뭘까라고 보면은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secular humanism,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을 통하여 어떠한 영광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 사상. 그리고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광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항상 돌아가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도덕주의 사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그러면 다 죄만 질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도덕주의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좋은 일을 해요. 노예 해방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숭고함에 대해서 스스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시대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피한 종교는, 아주 이렇게 푹신푹신한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단호함이 없어요. 결국은 인간 나라예요. 결국은 인간 승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했다면 박수쳐주고 그래요. 그게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휴머니스틱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과학과 돈이라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술은 한없는 속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여기다 돈만 붙여주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는 기술과 돈이 해낸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그리고 과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인본주의적 과학이 됐을 때 클레임합니다. 우린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큘러 휴머니즘이. 그리고 요새는 무소부재함까지 들어왔어요, 온라인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어, 리치할 수 있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큘러 휴머니즘이라는 게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린 갈 수 있다. 그리고요, 종교가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 철저한 도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거든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휴머니즘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참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 수 있더라. 여러분, 그 감동을 성경이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하시고 인간을 개조하시고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주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가. 하나님이 주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요. 너무 중요한 얘기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주의 교육 속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상적으로도 아주 엘리트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용받을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못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학교만 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도 안 했고 또 홈스쿨링 해라 이렇게 강조도 안 했고 어떤 교단들은요 그거 안 하면 미쳤다 그래요. 당신들은 무슨 배짱으로 아이들을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학교에 내다 놓고 너희들 다 했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막 공격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줄에다가 구슬을 꿰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의 그 줄에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론으로 기독교 신본주의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이 줄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갖다가 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트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누가 기술 자체는 악하다, 과학 자체는 악하다, 학문 자체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창조주 중심 사상이고 내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시간이 막 가고 있네. 제가 이 얘기하다가.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기뻐해요. 박수 쳐요. 야 교회는 몰락해야 돼. 아, 저 아주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편할 거야. 뭐 요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그런 어떤 미디어 쪽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교회의 기본적인 그 인테그리티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의 근거가 뭔지를 생각하면 세상이 뭐라 그러는지 사실 부당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나 세상은 어쨌든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이없다 그럴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사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별 다름없이 사는 것을 되게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교회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리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속에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와 대단한 책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의 현주소를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고민하면서 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